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평통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 개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임시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윤국환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원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열린 개소식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축사 들어보시죠.
Millions remain trapped in the grip of a totalitarian system.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전체주의 체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고 수만 명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끔찍한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죠, 윤 기자?
예,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유엔의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가 바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아닙니까? 그런 인권 최고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요, 공식적으로는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11년 전에 당시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였던 루이즈 아버 씨가 한국을 방문했었고요.
네.
사실 그 전에 2010년에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비공식 방문이었고요.
네.
당시에 그 나비 필레이, 이 지금 현재 자이드 최고 대표의 전임자인데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 세계 여성 법관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와 관련한 그런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 11년 만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그 관심을 높게 많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네.
실제로 이번에 자이드 대표는요, 한국에서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핵 문제와 더불어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이 됐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유엔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거는 그 북한 인권 사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반증인 것 같은데, 최영기 기자, 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번 한국 방문을 해서 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 23일 방한을 해서요, 25일까지 한국 서울을 머물러 있었는데요,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네.
23일에는 인권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연설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축사에서 수백만 명이 전체주의 체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이어서 이번에 문을 연 그 서울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열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그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요.
네.
인권 문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그 비참한 인권 상황, 노예 같은 생활, 고문, 강제이주, 이 점을 지적하면서
네.
북한의 그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고요. 또 25일에는 그 마지막 일정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윤 기자, 이 서울 사무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예, 그 서울 사무소는 사실 유엔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그 역할을 사실 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의 인권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권고한 것이 바로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네.
COI로 알려진 그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또한 인권 침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을 한다. 정보나 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북한 정권에 인권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을 나중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
네.
이것이 바로 주요 목적이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서울의 그 유엔 기구 그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는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유엔 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사실 그 최고 대표가 직접 방문해서 그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상당한 그런 관심을 그런 행사가 됐었고요.
네.
그만큼 서울 사무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기자 그 지금 그 자료를 그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많으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좀 더 용이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서울의
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를 유엔이 설치한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유엔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유엔 인권조사단의 방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서울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위치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또 3만 명 가까운 탈북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도 가장 유리한 장소라는 것이 일치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서울 사무소가 개소된 지 사흘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민간단체의 첫 문건이 제출되죠. 그 요덕수용소 관련 수감자 명단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죠. 요덕 사무소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 정광일 씨라는 분이
네.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유엔 사무소가 개소하고 첫 보고서 제출 사례가 됩니다.
네네.
이 정광일 씨가 제출한 보고서는요. 그 제목 자체가 요덕 수용소의 내 동료 수감자들 이런 제목을 달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정광일 씨가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요덕 수용 에 수감됐다가 탈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정광일 씨는 벌써 10년 넘게 지난 당시의 기억들을 서울에 같이 와 있는 요덕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과 함께
네.
협의를 해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네네.
그 결과 한 180명 정도의 그 이름을 되살릴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사람들의 나이 등 인적 사안도 어렴풋이 추산해낼 수
네.
있었고
네.
바로 그 자료를 갖고 유엔 사무소에 제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에 대해서 서울의 현장 사무소에 처음으로
네.
직접적으로 그 실태를 고발하면서 거기에 규명을 요청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통제구역인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또 한국까지 오게 된 그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최용기 기자, 자이드 최고대표가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압박과 지원,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이드 최고대표가 그 한국연세대학교에서 한 특강에서 한 얘기인데요. 자이드 대표는 이날 특강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책임 규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두 개의 통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이드 대표는 그 북한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며 북한과의 그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그 유엔이 무슨 북한을 인권 문제를 무기삼아 궁지에 몰아넣고 어려움을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그런 압박 위주의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확인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 처벌 그런 것을 또 하지 마라 이런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인권 문제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만일 스스로 이것을 고치거나 개선할 그럴 가능성 그런 의도 또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유엔이 나서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 최 기자 얘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이 자이드 대표가 북한과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이 최소한도긴 하지만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는 그 북한이 4년마다 한 번씩 유엔에서 그 보편적 정리의 검토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UPR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은 이미 두 차례 그 검토의 그 대상으로 그 심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심사에 따라서 북한은 사실 자기들이 그 검토를 하겠다라든지 시정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 또 거기에 이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감시와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서울의 그 유엔 사무소는 북한 정부와 대화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과 유엔이 또 더 협력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자이드 대표가 말한 대로 그 북한에 대한 그 인도주의 지원,
네네.
최근에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요. 이웃 나라들 이런 국제사회가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면서 인권이나 핵 문제 상황하고는 관계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거 관련해서 자이드 대표가 26일에 그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큰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자이드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압박과 동시에 지원을 병행한다 이런 그 입장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죠. 하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북 지원을 또 담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과 대결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북 지원 부분은 상당히 수그러든 상황이지만 미국은 두 가지를 별도로 정치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해나간다라는 원칙만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최영기 기자.
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번 서울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이번에 그 유엔의 그 북한 인권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한다 이런 뜻을 보였는데요.
네.
미 국무부는 23일 그 정례 브리핑에서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유엔의 그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영어로 COI라고 그러는데요. 이 COI가 시작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앞으로 북한 인권 사무소가 계속 이어나가게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 상당히 반기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한국의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그 현병철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네.
일본 정부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이와 곁들여서 많은 탈북자들도 그 서울 사무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설하는 데 그 기여할 것이다 이런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네, 최 기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그 자이드 최고 대표가 한국 방문 중에 지금 북한에 한국 국민 두 명이 억류돼 있죠. 김국기 씨, 최춘기 씨 이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어떤 발언 내용을 했나요?
최근에 북한이 그 북한에 억류된 그 두 명의 그 한국 국민이죠. 그 두 명에 대해서 그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네.
그 자이드 대표는 이 같은 그 북한이 그 억류 중인 한국 국민 두 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 북한을 그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 대표 25일 날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인데요. 자유 대표는 북한의 이번 선고가 공식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네. 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이 최대한 빨리 이들을 석방하도록 연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뭐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 대해 자격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쵸. 굉장히 강한 그 말하자면 그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서울의 언론들이 이 그 그런 질문을 했죠. 이 유엔 아, 서울 사무소가 그 아, 개소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위협적인 언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바로 그날 아, 이 억류 국민 두 명에 대한 무기 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 무기 노동 교화형에 대해서 이 서울 사무소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기자회견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답하면서 이 유엔 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위협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 한국의 언론들은
네.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강한 톤이기 때문에 그 원문을 좀 살펴봤더니
네.
영어로 보면은 네. unbecoming of the member sta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자격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자격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자이드 대표가 비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윤 기자, 그 지난주에는 또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무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아, 북한을 상당히 길게 할애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 지적을 해왔는데요.
네.
올해의 표현은 아, 최악의 인권국 국가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암울하다든지 아, 상당히 그 우려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최악의 인권 국가다 이렇게 명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아, 바로 아,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을 주요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성택 아, 그 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무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처형 이루로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요. 이 국무부의 문건에만 따라도 아, 50명 가까운 아, 정부 관리들이 처형을 공개리에 처형을 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네네.
또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으로는 아,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아,
네.
처형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밖에도 여러 처형된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아, 지적을 하면서
네.
아, 공개 처형의 문제점, 사법적인 절차를 발표 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그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인권 문제는 북한 당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 강하게 반발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스스로 그 인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전 세계 나라들의 그 대표 기관인 유엔이 북한의 그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사무소를 서울에다 설치해서 인권 문제를 더 확대하는 게 아닌가. 이걸 갖고 더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단적인 예로 북한의 무성이 지난 23일 그 성명을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우리의 그러니까 북한의 그 거듭되는 경고와 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은 끝내 그 남한의 그 유엔 인권 사무소라는 유령 기구를 조작해냈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히 그 비난을 했고요. 조평통과 북한의 여러 선전 매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이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됐다고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조평통이요. 사실 그 조평통뿐만 아니라 그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는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도 있었고요.
네.
또 북한의 권력 실세기구죠. 국방위원회 성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한이 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거부감을 갖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특히 조평통의 성명이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에도 사실 남북 간의 거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네.
이번에 그 조평통의 성명은 남북 관계에는 사실상 끝이 났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이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특대형 정치적 도발 행위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강한 수사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차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든지 이런 언어들로 위협을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 조평통 성명은 이런 와중에 북남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만회할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고 이제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상당히 긴장 상태가 더 지속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최영기 기자, 그 북한이 지난주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 두 명, 김국기 씨, 최충계 씨, 이들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하고 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설과 관련이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엔의 그 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것이 23일인데요. 이날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그 여러 그 선전 매체 또 외무성 이런 쪽에서 일제히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요.
네.
또 이를 전후로 해서 그 북한이 그 남한 억류 중인 남한 국민 두 명에 대해서 그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아마 평소 갖고 있던 카드를 갖고 있다가 이날을 기해서 일종의 반발하는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하나의 대남 압박 카드로 쓴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과 한국 국민에 대해 선고에 대해서 그 한국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그 사실 북한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원래 참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회를 불과 2주 정도 남짓 남겨놓고 이렇게 불참을 선언하니까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예의가 아니네요. 저.
예, 조추첨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북한은 한 70명 정도의 선수를 8개 종목에서 보내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마당에 조추첨에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요. 무엇보다도 한국 당국은 이 북한이 이 정치 군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네.
이 스포츠 행사에
네.
불참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에 그 입장을 바꿔서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그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한 무기 노동 교화형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북한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나 또는 인도주의 활동을 했던 자국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네.
또 궁극적으로는 석방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 사람들의
네.
석방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비방과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계속 표명하고 있고 이렇게 상황이 되게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정부는 가뭄 사태가 심각한 북한에 대해서 지원 용의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홍영표 그 통일부 장관이 밝힌 건데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이 그 홍 장관이 그 장관으로 취임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날을 기해서 아마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밝힌 것 같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북한의 그 가뭄 피해가 그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의 그 가뭄 피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그 가뭄 피해 지원에서 남북이 만나서 그 협력을 도모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한국 정부가 그 선제적으로 그 이런 가뭄 피해 지원을 그 제의할 계획은 없다며
네.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에 대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좀처럼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지 않고 한국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계속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남북관계 전망은 북한이 어떤 그 태도로 그 남북관계에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그동안의 그 상황을 보면 이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아, 그렇지만 아, 말씀하신 대로 유엔 인권기구의 서울 사무소 설치가 굉장히 또 그동안에도 전혀 단절되어 있던 남북관계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면서 대화의 가능성이 멀어지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 거기에다가 아, 또 8월에는 한국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을지 연습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달까지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연말까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은데요.
네.
관련해서 이 북한이 대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요.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네.
7월 초께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다음 주 초에 30일에
네.
개성에서 김대중 평화재단 관계자들하고 북한 측 당국자들이 만나서
네.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재단 측 관계자들은 이르면 7월 중에 이희호 여사가 방북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희호 여사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면담할 가능성에서도 대해서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모종의 그 대화의 실마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예.
그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끝났다,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좀 풀려나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성명을 자세히 발표 보면요. 그 유엔의 그 인권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또 저 명언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도 그 자신들이 어떤 화가 났다. 기분 나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그 마지막 빗장은 아직 걸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먼저 올해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전략 경제대화 연례적으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부총리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요.
네.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재무장관이 참석하니까 사실상 양측의 최고위급 차원에서 열리는 그런 대화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사실 어느 정도 중하게 다뤄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북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그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요. 네. 일단 사흘간 열린 전략경제대화가 끝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양제츠 그 국무위원을 네. 면담하면서 그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북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짧은 성명에 북한 부분 언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면 이 북한은 사실 이번 미중 전략 경제대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않았나, 북한 문제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대표단 면담, 거기 결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보도 자료의 그 내용을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측 대표단이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에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중국 측도 합의를 하고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건지 네. 모르지만 어쨌든 발표문은 이렇다 하더라도 네. 중국 측의 입장을 좀 반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보면 양측이 병진 노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 병진 노선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이 북한이 9.19 공동성명, 북한의 그 핵포기를 그 합의한 그런 선언문 아닙니까? 네. 이거를 이행해야 되고 또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에 대해서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미국과 북한, 중국 양측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병진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죠. 최 기자, 중국이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뭐 미국의 그 행정부 또 고위 관리들이 그 핵과 그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북한의 이른바 그 핵 경제 병진 정책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번 했었고 저희 또 부유에도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북한 당국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입장을 밝힌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특히 그리고 그 중국은 그 북한이 그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90% 또 생활 필수품 또 식량 이런 것을 상당히 대고 있는 그야말로 북한의 그 경제적 사활을 쥐고 있는 그 지렛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중국의 그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향후 그 중국의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영향력을 나타낼지 어떻게 그 반영이 될지 저희들이 상당히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어떤 점에서 이 북한의 병진 노선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북한은 핵무기, 병진 노선이라는 게 핵무기 개발하고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한 제재가 있을 것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 말하자면 재원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핵무기를 개발하는 한은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그리고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외부 세계의 협력을 받는 것은커녕 유치도 투자 유치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한 북한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든 경제협력이든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네. 의지의 표현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북한이 경제개발을 이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뭐 자력갱생으로 그 경제를 발전시킨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국무부 수권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그 미 상원의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그 밥 코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지난 9일 그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그 북한에 그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그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지정해서 북한을 테러 지정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의 그 시효가 1년씩 돼 있거든요.
네.
이 행정명령의 6월 말로 그 시효가 끝나는 행정명령들에 대해서 다시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관보에 게재하고 미국 법에 따라서
네.
또 의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관보 게재와 함께 연장 조치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를 한 것이고요.
네.
그 근거로는 연장을 한 근거로는
네.
그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서울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현인 그룹 제3차 회의가 열려서 서울 선언을 채택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것은 그 국제적인 말 그대로 그 핵실험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의 그 조약인데요. 지난 25일 한국 서울에서 그 현인 그룹 제3차 회의가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그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그 참석해서 그 연설을 했는데요. 그 윤병세 부장관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그 핵 개발 프로그램이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네.
북한 당국이 조속히 깨어나 현실에 눈을 뜨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북한이 그 지난달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동하려는 노력의 한 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윤 장관 발언 내용 소개해 주셨는데 서울 선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 선언은 사실 그 핵실험 금지 조약에 관계되는 여러 그 국제사회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현인 그룹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틀간의 회의 결과로 집약해서 서울 선언을 발표한 겁니다. 이 서울 선언은 그래서 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그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네.
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북한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아직도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주요 국가들이 아직 그 비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련국들에게 조속히 비준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번 서울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23일 문을 열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사무소 개설에 강력히 반발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